예, 좋은 밤 좋은 뉴스 원보가 중계 시작합니다. 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낮에는요 이 310 중계석이라는 원보가 중계의 확장판격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게 뭐야 하면서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어제 첫 방송 시청률을 저렇게 등짝에다가 붙이고 예,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읍소까지도 해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가보죠. 어제 전해드렸죠. 아, 일본 넷플릭스가 영화 택시 운전사를 소개를 하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했다. 그거 말이죠. 자, 오늘 답이 왔습니다. 수정했다고 말이죠. 자, 보시죠. 예, 요랬던 것이, 예, 아래 민주화운동.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폭동 민주화운동. 자, 그 뒤에 내용은 똑같고 말이죠. 자, 뭐 안 바꾸는 것보다야 낫죠. 그래도 찜찜함은 남습니다. 도대체 무슨 조화로 이렇게 된 건지, 또 뭐 죄송하다, 유감이다 등등의 뭐 별도의 사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데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라 뭐라 부를지 애매한, 그러면서 서울 성북구 장흥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 소식입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그러십니다. 뭘 굳이 그렇게 그냥 전 목사 소식 잊을만하면 뉴스룸에서 전해주냐 말이죠. 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사회적 통념을 좀 벗어난, 아니 많이 벗어난 발언을 한 나머지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그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한 언급을 한 겁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렇게요.
박원순이가 죽으니까요 국민들의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국민들이 훤해졌어요. 훤해졌어요. 앞으로 한 몇 명만 더 죽으면 아마
자, 이 앞으로 몇 명만 더 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뜻이. 자, 어쨌든 본인도 좀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싶었는지 이런 첨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영상이 편집이 돼 있어서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리면, 내가 요즘 기도해 주여 문재인 절대로 XX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방만 갔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망인을 둘러싼 조롱조의 언급 계속됩니다. 이날 초대를 받은 박상학 대표, 그 대북전단 보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박원순 시장 죽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호응을 한 거죠.
제주도 가 있었는데 기자들 때문에 그래 전화 끊어놓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그래 이거 나무 뒤에서 떨어 죽었다 그럼 난 무슨 소린가 했어. 사살했습니다.
아,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이번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효자 배우로 유명한 배우 김민석 씨 아시죠?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2에 나왔던, 예, 육군 병장인데요. 지금 말년 휴가를 나와 있었는데, 바로 그제 19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 있었는데, 어떤 여성을 핸드폰으로 불법 촬영하고 있는 남성을 딱 발견하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또 이 남성 도망 못 가게 달려들어서 힘으로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넘겼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말년병장입니다. 말년병장이 뭡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슉슉 뭐 피해간다는 그 말년병장입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소속사에 인터뷰하자 했더니 글쎄 한다는 말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텐데 마치 영웅으로 비춰지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또 그걸 극구 사양하지 뭡니까? 아, 정말 왜 이렇게 혼자만 멋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민석 씨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여기에 동참해서 이랬던 겁니다.
성착취물은 우리 삶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외면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직접 달려들어서 그 범인을 제압했던 겁니다. 자, 멋있네요. 부럽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창문 밖 난간에 두 살배기 아이가 힘겹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5층 난간에서 결국 떨어지고 마는데요. 이때 지켜보던 주민이 두 팔로 아이를 받아냅니다. 지난 9일 중국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이달 초 미국에서도 불난 아파트 밖으로 던져진 아이를 지나가던 남성이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시뻘건 마그마가 큰 소리와 함께 솟아오릅니다. 곧 두 번째 폭발까지 이어지고 사방으로 파편이 쏟아지는데요. 이탈리아의 스트롬볼리 화산이 또 폭발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화산 활동으로 지중해 바다를 환하게 밝혀서 지중해 등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앞서 지난해 7월에 폭발을 했을 땐 관광객 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중국군이 마른 하늘을 향해서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 강우탄인데요. 중국 남부 양쯔강 주변 지역에선 폭우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북부 랴오닝성 선양시에서는 비가 오질 않아서 어제 이렇게 인공 강우탄 180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뒤로 많게는 79mm까지 비가 왔다고 합니다. 인공 강우탄은 선양시뿐 아니라 랴오닝성 카이비엔시, 지린성 렁징시 등 네 곳에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거리에 쓰러진 70대가 우연히 옆을 지나던 간호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간호사는 지난 18일 오후 4시 반쯤 울산 성남동에서 심정지로 실신한 70대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출동한 구급 대원들을 돕다가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에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4, 3, 2, 1, 0.
네, 우리나라 첫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2가 현재 시간 어제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패컨 9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성공적인 발사에 첫 교신도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석 달 동안 성능 점검 등에 들어갑니다. 이번 발사로 우리 군은 전파 방해에도 강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세계 10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한편 위성을 날린 1단 발사체 패컨 9은 최단 기간 재발사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복궁 연못 위 누각, 왕실의 연회장이었던 경회루가 올해 처음으로 손님을 맞습니다. 코로나로 닫혔던 궁궐과 왕릉이 내일부터 문을 열면서 경회루의 특별 관람도 다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사전 예약제로 10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평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경회루 2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지 구형과 관련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015년 26딸과 17아들은 자본금 3천만 원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차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100억 원대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사들여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편법증여 의혹이 커지자 이 의원 측은 사모펀드에서 80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가 계속 추적을 한 끝에 그 사모펀드의 대표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자녀들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스타에 경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이스타홀딩스에 80억 원을 빌려준 사모펀드는 설의 1호 조합입니다. 이스타 측은 돈을 빌릴 때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모펀드 특성상 누가 투자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설의 1호 조합을 추적해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둔 의약품 제조사 대표였습니다. 대표는 거래 당시 문제의 소지가 보여 경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큰 거 다칠 거야. 그리고 세금이라는 건 몇 년에 걸쳐서 나오면 덩치가 커서 나오니까 니들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를 거다. 난 딱 경고만 했어요.
아들,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넘긴 회사들이 아버지 이상직 의원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했다면 할 말 없어. 근데 이거는 세법상으로는 그냥 부당거래에 해당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도 사모펀드 대표는 이 의원 자녀가 주식을 정확히 얼마에 사는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경고만 했을 뿐이란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JTBC와 회계자료를 분석한 한 회계사는 당시 이스타항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 때라며 경영권을 넘기는 시점을 정할 때 내부 정보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의원 일가의 편법 증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불법적인 증여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요. 국세청이랑 검찰은 조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타 측은 당시 채권자로부터 그런 경고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사모펀드 대표는 이스타항공에 주식을 받는 대가로 돈을 빌려줬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모펀드가 적용받은 주식의 값은 이 의원의 자녀가 산 것보다 5배 정도 비싼 걸로 추정됩니다. 참여연대는 시가보다 싸게 자녀에게 증여한 걸로 보인다며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적법하게 돈을 빌린 증거라며 이스타항공 측이 지난달 공개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대표는 또 다른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돈을 빌려주는 계약서고 투자라는 계약서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주식을 나중에 사기로는 하지만 일단 시작은 돈을 빌려주는 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빌려준 80억 원만큼 나중에 주식 약 77만 주를 받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당 만 원 남짓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당시 이 의원 아들과 딸은 약 100억 원으로 524만 주를 매입합니다. 한 주당 약 2천 원으로 추정됩니다. JTBC와 이를 분석한 회계사는 자녀가 저가로 지분을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법상으로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의제될 수 있는 세법상의 그와 같은 조항들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을 부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의심됩니다.
참여연대 역시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로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조사를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대표는 이원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가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이에 이스타항공 측은 기존에 공개한 계약서 외에 또 다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4명이었던 국내 발생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고 제주에선 여행하면서 방역수칙을 어긴 확진자가 3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윤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시설입니다. 이 시설과 관련된 11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이용자 9명과 이들의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초 환자가 당초 알려졌던 80대 남성이 아닌 60대 여성인 걸로 보고 동선을 쫓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15일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에선 서울 광진구 환자와 관련된 확진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마스크도 안 하고 해열제까지 먹으면서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에 사는 가족과 직원 등 4명이 감염된 이후 이들 중 일부가 방문한 유흥주점에서 3차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내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던 한림지역학교 14곳은 금요일까지 원격 수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해 음성 확인서를 낸 외국인 중 8명이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했을 땐 입국 제한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대선을 석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진 모양입니다. 마스크 쓰는 게 애국이라고 하는가 하면 코로나19 브리핑도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등장한 이 사진. 마스크를 쓰고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곧 애국이라는 글도 함께 띄웠습니다. 며칠 전 병원 방문 때 처음 마스크를 쓴 데 이어 또 한 번의 반전 행보입니다. 석 달 가까이 하지 않던 브리핑도 당장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I'll get involved and we'll start doing briefings, whether it's this afternoon or tomorrow, probably tomorrow, and I'll do briefings.
코로나19 검사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바이러스 재확산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악재 중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10명 중 6명은 트럼프식 대처법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지지한다는 사람은 4명이 채 안 됩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에 비해 12%포인트나 뒤집니다.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에 이르는 만큼 가짜라고만 몰아붙이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Which is exactly what happened to these other states. Their mistake was they listened to the president.
미국 내 확진자는 계속 늘어 4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달에만 TV 광고로 500억 원 가깝게 쏟아부었지만 열세를 만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한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명을 씌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대원들은 자기 가족과 동족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갖는 합법적인 물리력이었다.
네, 고 백선엽 장군 친일 행적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누가 무슨 근거로 이런 역사 왜곡을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가혁 네. 기자, 백 장군이 복무한 곳이 간도특설대라는 부대인데 여기에 대한 역사적 판단을 뒤집겠다는 거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2010년 초반부터요, 보수 진영 일각에서 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역사 왜곡으로 비판받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저자, 또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강하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간도특설대는 과거 일제가 중국이 세운 만주국의 군대입니다. 일본 관동군 지휘를 받아서 특히 중국 북간도 내 항일 세력 토벌을 위해서 조직한 부대죠. 백장군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여기서 장교로 복무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먼저 간도특설대가 독립군을 잡는 게 아니라 만주 내 조선인을 보호했다는 주장, 근거 없는 왜곡입니다. 1970년 일본 만주국군 간행위원회가 펴낸 책을 보겠습니다. 부대 설립 취지가 나왔는데요. 애국적 자각심과 협력식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애국적은 일본에 대한 애국이겠죠. 조선인 거주 지구에 조선인 부대를 배치하는 정치적 고려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인을 앞세워서 조선인과 중국인 탄압하고 이간하는 EEJ 전략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또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근거라며 나오는 자료들이 많은데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자기 자신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데 이런 부대가 나온다는데
신설 축하대회도 하고 영정에서도 축하대회가 있었고
네, 당시 만주의 조선인들이 간도특설대를 환영하고 고마워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근거를 보면 하나는 당시 대표적 친일신문인 간도신보, 그 다른 하나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입니다. 그 당시 공식 발행된 매체를 보면요, 이런 일본 당국의 당연한 홍보 논리, 선전 논리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죠.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사례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항일 세력 활동을 무조건 뭐 비적, 마적, 그러니까 도적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이런 기사들 역시 일제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 활동, 그러니까 복무를 하던 시기에는 네. 조선인 항해 세력은 없고 중국인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독립군 탄압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많이 나오는데요. 역시 우리 독립운동사를, 그러니까 역사를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주장일 뿐입니다. 1940년 전후로 중국과 사회주의 계열 독립군이 연합한 동북항일연군이 사실상 괴멸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도특설대가 대대적으로 탄압을 벌인 결과입니다. 백 장군이 복무한 건 그 이후인 1943년부터 2년간이지만 간도특설대의 목표가 바뀐 건 아닙니다. 이 시기에도 간도특설대는 세 군데 지역에서 양민을 살해하고 고문, 또 약탈, 방화, 심지어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중국 팔로군과 싸웠다지만 저 중에서, 이 피해자 중에서 조선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큽니다. 1993년 백장군이 일본어로 펴낸 책에는 우리가 추격했던 게릴라 중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든 만주 쪽 사회주의 계열이든 당시 항일운동이 중국과 손을 잡고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 역사학계 기본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친일 행위자라고 결정을 한 것도 우리 법 조문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에 당시 진상규명법 요건에 따라서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한 것만으로도 친일 행위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개인 행적까지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도특설대 그 자체가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앞장선 단체였다는 뜻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올여름 티볼리 특별 한정판 출시.
이렇게 프로포션급 사양을 기본으로
티볼리 리미티드 에디션 탄생. 가성비 끝판왕 티볼리 지금 갭 타세요.
De seguir mejorando día a día y sobre todo de seguir.
네, 이때만 해도 세계 축구가 이렇게 근근히 이어지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올해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축구 선수를 뽑는 발롱도르 시상식에 코로나 사태로 64년 만에 처음으로 멈춰섰습니다. 누가 가장 아쉬워할까요? 문상혁 기자입니다.
그림 같은 프리킥. 때론 상대 수비수들을 모두 속인 절묘한 패스로 스페인 프로축구 역사상 첫 20득점 20도움을 넘어선 메시. 35 나이에도 여전히 빠른 몸놀림으로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리그에서 각각 50골 넘게 넣은 최초의 선수가 된 호날두. 지구촌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이미 여러 차례 손에 쥔 선수들이지만 올해는 이 선수를 최고로 꼽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골대 앞에서 공을 잡으면 어떻게든 골망을 흔들고야 마는 분데스리가의 레반도프스키입니다. 185cm의 큰 키에 발도 빨라 74분마다 한 골씩 넣으며 올 시즌 51골. 분데스리가는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황금빛 공, 발롱도르의 새 주인이 될까 팬들의 기대를 모았는데 하필 올해 시상식이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로 축구가 오랫동안 중단된 탓에 선수들의 업적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분데스리가도 아쉬워서 그가 발롱도르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썼고 외신은 레반도프스키가 상을 도둑맞았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누가 최고인지 안다며 메시의 사진을 올렸지만 팬들은 소셜미디어에 레반도프스키의 정의를 위해란 해시태그를 달며 응원에 나섰습니다. 시상식을 주관하는 프랑스 풋볼은 수상자 발표 대신 연말에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들로 드림팀 11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날씨 박사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장마철에 빨래 냄새 때문에 고민이란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거랑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죠?
네, 주말부터 어제까지 전국 평균 습도는 80% 이상으로 매우 습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비 왕창 온 덕분에. 그치? 그러니까 절대 사오지 마. 진짜로. 아 맞다. 자기 미니쿠퍼니까 그냥 우리 차고 안에 그냥 우겨 넣어.
네, 장마철은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빨래가 제대로 마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독일과 일본 연구팀이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냄새의 주범은 빨랫감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생기는 모락셀라균입니다. 이 세균이 세탁물에 남은 단백질과 피지를 분해하면서 꿉꿉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 모락셀라균이 혹시 우리 몸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줍니까?
네, 면역력이 약한 인체에 이 균이 들어가면 각종 질병을 만듭니다. 심할 경우 뇌수막염, 폐혈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모락셀라균은 60도 이상에서 제거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빨래를 약 150도로 다림질을 하거나 산소계 표백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내일 날씨 어떤가요?
네, 내일까지 중부지역의 더위는 이어지겠고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하겠는데요. 오늘을 보시는 것처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렇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을 하면서 경기 남부지역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일기도를 보면 밤사이 비구름이 점차 강해져서 새벽에 보시는 것처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낮엔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을 하면서 충청과 경북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때문에 남부 지역은 더위가 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부는 더위가 계속 이어져서 서울은 29도, 춘천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감독이 조금 전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팀 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모 씨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대구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 나온 김 감독은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